몇 년 전에 교역자들과 울릉도로 수양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포항에 부임했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울릉도. 그래서 우리 교회 여행업을 하시는 집사님 도움으로 울릉도행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또 목사님들이 가신다고 제일 좋은 1등석, 배 제일 위에 전망이 좋은 그곳에 딱 저희들을 앉혀주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쭉 하는데 주위에 창밖의 모습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분위기를 한참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니까 한 사람 두 사람 1등석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아래로 내려가고 저하고 딱 두 사람만 위에 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나? 그래서 화장실에 간다고 내려가 보았더니 전부 다 밑바닥에 막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여행을 낭만적으로 하지 못하냐, 멋이 없다. 그러고는 저는 또 탁 이제 볼일을 보고 위에 가서 탁 폼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좀 이상해져요. 배가 기우뚱기우뚱 파도가 많이 치니까 제일 많이 흔들리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제일 윗자리인 거예요. 1등석이 3등석으로 바뀝니다. 참 인생이 기구해요. 그 막 흔들리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저도 밑바닥에 내려가서 그냥 체면이고 뭐가 있어요. 막 엎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멀미를 했던지 한 분 목사님은 비몽사몽간에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나와보니까 여자 화장실인 거예요. 그게 울릉도 교역자 수양의 전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놀리고 그래요. 근데 그 배멀미로 그렇게 고생고생 한두 시간 하다가 울릉도 항에 딱 도착해서 딱 그 육지에 발을 딱 놓는 순간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요. 눈가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생기더라고요. 야, 40일 홍수 심판에 노아가 땅을 밟았을 때의 심정을 깨닫겠더라고요. 예? 땅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좋은지 예전에는 몰랐어요. 새로운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을 밟고 있다는 것 우리 감사합시다. 예? 그런데 배멀미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예? 파도치는 거친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 괴테는 인생은 항해다 그랬습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게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살아볼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항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지중해를 항해하던 어느 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항해를 가리켜서 어느 위대한 역사학자는 이 항해야말로 로마와 세계 역사를 변화시켜 놓은 그러한 항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중심의 세계였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중심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2000년 전에는 로마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했어요. 육로뿐만 아니라 해상로, 이 해로도 지중해상으로 수많은 뱃길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뱃길들을 따라서 로마로 가는 그런 뭐 승객들과 물자들이 오고 갔습니다. 주로 무역선들이 많이 오고 갔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배도 로마로 가는 무역선 중에 한 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크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선장과 선원들. 이 사람들은 거친 뱃길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항해 전문가입니다. 멀미도 잘 안 해요. 왜요? 사람은 참 놀라운 존재예요. 어디든지 적응하면은요, 적응되어 버려요. 한두 달만 거기 있으면 적응되어 버립니다. 그런 바다 항해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뭐 파도의 모습이나 바다의 색깔이나 하늘의 모습만 봐도 어떤 일을 할지 다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배에 기술자, 전문가로 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었냐면 무역선이니까 장사꾼들이 로마로 가서 한몫 단단히 잡으려고 짐을 진귀한 상품들을 가득 실은 짐을 싣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물주들과 장사꾼들 거기에 가득 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무역선의 선주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부의 명을 받아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은 로마 군인들과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비록 무역선이지만 로마 장교 백부장이 이 배의 사실상의 최고 실권자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제 앞에 끌려가고 있는 중범 죄수들 다 묶여가지고 배에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묶여져서 사명에 묶여져가지고 로마 황제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동일한 목적지 로마를 향하여 항해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육체적 생명의 마지막 종착점인 죽음 앞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삶의 내용, 삶의 의미는 저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위하여 다 제각각 주어진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다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는 침몰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멀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 죽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 배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경고를 무시해버렸어요. 제가 백부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내가 끌고 가는 초라한 죄수, 좀 비범해 보이는 죄수지만 그 죄수의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선장한테 물어보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기술자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선주나 또 장사꾼들한테 물어보아도 그냥 갑시다.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갑시다. 또 이렇게 그냥 가자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배가 떠나기 전에 머물렀던 항구는 지중해상의 미항이라고 일컬어지는 작고 초라한 항구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로마로 향하는 길에 겨울을 나기 위하여 다음 항구로 떠나가는 그 항구는 베닉스라는 항구인데 이 항구는 아주 화려하고 큰 항구입니다. 주위에 이렇게 도시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술집도 많고 또 그렇고 그런 또 활락가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친 배 여행길에 고달픈 심신을 달래고자 잠깐의 겨울 동안 지내는 동안에 인생의 즐거움과 활락을 그곳에서 좀 보내고 로마로 가면 좋겠다, 나름대로의 계획, 그 활락과 그 인생의 잠깐의 찰나적인 유혹이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는 외면되어졌습니다. 그냥 걸어갔던, 그냥 항해를 했던 거예요. 무시하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은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짧고 유한합니까? 근데 그 잠깐 인생에 찰나적인 즐거움, 말초적인 쾌락, 거기에 취해가지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결국 배는 사도바울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고대로 얼마 못 가서 지중해에서 부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만나 바다 한복판에서 표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풍파,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풍랑 만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이런 인생의 풍랑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 풍랑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풍랑 피해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 풍랑이 어찌나 거셌던지 사실상 배를 포기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 배에 있던 항해하기 위한 연장이나 기구들 다 버렸습니다. 내다 버렸습니다. 왜? 배가 무거워지면 암초에 부딪힐까 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인간의 모든 능력과 의지할 수 있는 수단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버렸습니다. 또 여러분, 장사꾼들이 뭘 내다버리냐면 배에 실었던 상품들, 짐들을 다 버립니다. 장사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장사, 그 물건에 목숨을 거는 피 같은 짐들인데 다 버려요. 결국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몽땅 다 버리고 결국 마지막에 남은 것은 뭐만 남았습니까? 자신들의 생명만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름다운 금은보화 상품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버립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는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의지하는 수많은 그런 물건과 돈과 직위, 지위들, 친구들 다 버립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라는 위기 앞에 서면은 다 버리게 돼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걸 생각합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목사님, 저도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과 내가 정말 신앙적인 생명 가치관으로 무장되었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적인, 성경적인 생명 중심의 가치관은 일반적인 생명이 소중하다는 정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또 하나 영원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죽지 않습니다. 이야,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죽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예수 믿고 죽든 믿지 않고 죽든지 간에 사람은 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질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죽음 이후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천국과 지옥 말하면은 무식한 목사 취급받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해 주시는 죽음 이후의 세계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신데 왜 지옥을 창조하셨냐고요? 지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악인들, 죄짓고 천국의 그 영광의 광채를 감당 못하고 천국이 어색한 거예요. 천국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지옥을 선택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 곳이 지옥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극대화되고 인간의 죄성과 체면이 전혀 제한되지 않아요. 그 악한 본성 그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러세요. 그런 악한 죄인들이 만드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 자격 없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딱 격리해 놓으니까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로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드리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성경 보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늘 교회 도망가고 싶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천국에 가서도 비슷한 현상을 경험할 겁니다. 이게 더 강화되고 더 강화되어지면은 체질이 악인의 체질, 죄인의 체질로 더 강화되어지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너무 쉽게 그렇게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걸어놓고 마음대로 딴짓하다가 그거는 죽은 믿음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믿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그냥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생, 천국 영생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그것 예비하는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삶인 거예요.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 나의 청춘, 나의 젊음의 시절 어떻게 이렇게 내가 세월이 빨리 이렇게 지나갔나 그런 느낌 들잖아요. 찰나 아닙니까? 여기에 좀 젊다고 자신만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분들 있습니까? 세월이 좀 지나보세요. 여기저기 옆구리, 허리, 어깨 결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이가 들어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살같이 빨리 지나가요. 이 인생은 찰나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은 예고편일 뿐이에요. 이 뒤에 영원토록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 영생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찰나적인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 그거 바라보다가 영원히 망할 뻔했잖아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불어서 오히려 이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평안하고 모든 것이 괜찮을 때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고 일개 죄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랑 알아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생명이 경각이 달란 이 위기 속에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인생인가? 우리가 유한한 존재구나.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여러분 종교 전문가들이나 철학자들만이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정말 크리스찬다운가 돌아보라고요. 어리석은 성도들,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아요. 요리조리 피하고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축복이었어요. 생명밖에 남겨놓지 않고 다른 건 모두 다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모두가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구나. 생명과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구나. 이 교훈을 이 위기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인생의 고난, 인생의 큰 위기와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풍랑 만나지 않고 그런 고난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죽어도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았어.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평안하다고 적당하게 믿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 또는 죽어가고 있는 믿음인지를 하나님이 돌아봐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해가지고 적당하게 걸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못된 짓, 세상 사람들 죄악보다 더 많은 짓을 저지르면서 또 천당 간다고 믿는다고요? 그 믿음 죽은 믿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영적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 그 사람의 육체는 슬피 울부짖지만 그의 영혼은 오히려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을 춘다고. 왜요? 276명의 사람들, 이 풍랑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심령이 겸손하여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음성 듣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겸손한 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쾌락에 취해 있을 때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죽을지라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여지고 인생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위기 속에 처하게 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겸손이 생겨날 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 말씀의 확성기라고. 시편의 저자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혜롭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큰 풍파나 큰 풍랑이나 고난이 없어요. 왜? 고난당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아도 잘 듣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세요. 무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야곱과 이삭의 삶의 차이를 보세요. 이삭은 무난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더니 한편 생이 비교적 평탄했어요. 야곱 움켜쥐고 자기 고집대로 그 집착을 놓치지 않는 야곱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풍랑과 위기 속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오늘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평안할 때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초라한 죄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무지 들리지 않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안심하라. 죽을 줄 알았는데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복음이에요. 언제나 축복의 길로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바울의 이 말씀 선포대로 276명의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 상당수는 분명히 제가 확신합니다. 그 사도 바울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또 허락하셨을까? 로마라고 하는 세계의 최강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상황을 역전하여 복음 생명 역사를 일으킬 것이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바울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셨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다 살아났어요. 상당수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 누구 때문에 살아난 겁니까? 예? 좀 도와주세요. 누구 때문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입에 타고 있지 않았다면 그냥 조난사고 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세워서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이 형통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276명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버님하고 부산으로 가는 배를 타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옆에 좌석에 탔는데 갑자기요, 하늘 위에서 펑 하고 오른쪽 엔진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비행기가 막 요동을 해요. 세상에 나는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잠깐 동안. 그걸 막 비행기 요동하니 저도 막 잡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 옆에 아버님 타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 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님, 목사와 같이 가니까 저는 아직 사명 이제 감당할 게 많으니까 염려 마세요. 그 와중에 제가 농담적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이 비행기가 막 한참 기우뚱하더니 도로 김포공항으로 회항해가지고 비행기 바꿔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보고 두고두고 농담하는 말이 있습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나는 진담으로 믿어요. 그 비행기 탔던 사람 저 때문에 다 살았습니다.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사람, 그 한 사람이 깨어있고 그 사명을 맡아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 하나가 그 위기의 시대, 그 어둠의 시대 속에 그 교회 하나가 제대로 사명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그 시대가 살아나고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리교회 유명한 선구자 요한 웨슬레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사명감이 투철했어요.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몰라요. 88세까지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가하고 그 사명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길게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래 살아서 뭐 할 겁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보약 먹고 운동하고 뭐 할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가치를 위하여 오래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확실한 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합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성도의 생명은 사명과 연결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사명 다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 중에 암 수술을 해가지고요, 유방암 수술을 해서 늘 이렇게 암 수술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매년 1년에 두 번씩 체크하잖아요. 그때가 그렇게 두려운가 봐요. 그 입장 되면 저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이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이렇게 암 수술 받고 나 수술은 잘 되었지만 또 검사 받을 때마다 재발할까 봐 이런 막 두려움, 의사 입에서 떨어지는 재발하셨습니다 이런 선고가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이해되잖아요. 언뜻언뜻 또 막 그런 두려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해합니다, 집사님. 정말 그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보십시다. 집사님, 주님이 집사님 맡기신, 주님이 집사님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까? 이 사명을 분명히 붙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이렇게 말한, 예. 그 제가 그랬어요. 사명이 확실하다면 내가 담대히 말씀드리지요. 집사님은 이 사명 감당하실 것 같더니 죽어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꾸라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나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 아닙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기도하라고. 생명 주셔서 뭐 할 겁니까? 건강 주셔서 뭐 할 겁니까? 혹시 예배 들으시는 분 중에 중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남은 생에 사명 감당하게 싸우니 건강함 달라고 기도해봐요. 사명 있는 자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전북 익산에는 하림이라고 하는 큰 식품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실 벽에는 이런 액자가 걸려 있어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액자의 말씀은 이 회사의 회장 되시는 김흥국 장로님이 그 공장이 갑자기 대형 화재를 만나가지고 회사가 완전히 망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임직원들이 동요를 하고 가족들이 막 두려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무릎 꿇고 크으 기도하는 거예요. 회사가 지금 온 가족과 임직원들이 지금 침몰의 위기에 빠졌는데 그 리더 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심령에 이상하게 이 찬송이 자꾸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이 계속 기도 중에 감동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붙잡았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예민하게 들리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았어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겠구나. 이 풍랑으로 망하지 않는다.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벌떡 일어나서 기도실을 나서가지고 가족들과 두려워하는 임직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는 안심하라고, 두고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 회사가 더 빨리 나아가게 될 거라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광 돌리게 될 거라고. 그 회사가 지금 세계적인 굴지의 식품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담대히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가족들이 살아나고 회사가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 편안하고 적당하게 즐거운 인생이 아닙니다. 고달프고 바쁘고 힘든 인생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죠.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요,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인생의 지혜자로 큰 혼란이나 풍파가 없는 이 시점에서라도 강단에 선포된 이 진리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까마귀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성도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영생적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교정하고 깨어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다 일어나셔서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신뢰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아버지, 살같이 지내갈 인생입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깊이 깊이 인생의 끝에 미리 가서 생각하므로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복된 자로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풍랑과 환란 만난 자들 가운데 주의 말씀, 이제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제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나아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구주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이제는 안심하라 주의 말씀을 믿고 청종함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